은혜스러운 암송과 또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짧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컴패션 결연 신청을 지금 본당 앞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받고 또 내일 새벽 기도회에도 이후에도 받을 예정이니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서 결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함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며 또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는 자신들도 추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빨리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 선교사는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홀로 남겨둘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데리고 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서 한참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친구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비록 춥고 또 비록 힘든 길이지만 이 죽어가는 이 남자를 업고 걸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신보다 먼저 떠난 그의 친구가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과 이 죽어가는 이 남자는 서로의 몸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며 서로 함께 할때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Me Generation 이란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 하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며 또내 편한 대로만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혼밥 또는 혼밥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단순히 집에서 대충 한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식당과 같은 데서 혼자서 멋있게 또 맛있게 본인이 미식가처럼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영성은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소속 없이 교회를 자기 편리에 따라 오가는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회 스타일의 교회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에서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를 영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고립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고립시키며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또 나눔과 이 또 섬김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일주일 중에 하루 몇 시간 주일 예배에 고정시키는 주말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반대로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삶을 보면 서로 가정을 오픈하며 서로 나눔과 교제를 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니 비록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나 또 라이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삶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삶 속 한 부분에 스며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반이 되고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슬퍼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앉아서 울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라는 것이에요. 또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 13절과 이 18절에 보면 먼저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병든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병든 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이 간절한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이 마주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9절, 20절에 가서는 이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13절과 18절과 더불어서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그 싸움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싸워준다라는 것은 아마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병든 자, 곧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목회자, 또 장로, 또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 믿음과 은혜에 있어 신실한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러 다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초청하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의 고난을 온 교회가 알고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의 어려움을 주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며 그를 위해 한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초청장도 부르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지만 반대로 어렵고 또 안 좋은 일, 나누기 싫은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를 숨기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씀할 때는 기쁜 일을 당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라고 그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성도의 고난과 불행은 곧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이 성도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교회 공동체 역시 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물론 슬플 때도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나눔으로써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 결속력이 생기며 또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또 용서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고난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한때 참 내부의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이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갈리는 일도 생기고 또 서로 다른 파가 생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새벽기도 등 모든 기도 모임과 예배 시간에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과 병원을 다니면서 음식과 반찬을 가져다 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참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싫어하던 관계도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청년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많은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마음 아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끝나고 그 자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지탱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중보사역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질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주님의 능력으로 없애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본질이에요.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온갖 질투와 교만, 또 권위주의, 이기주의, 자기과시, 음모, 독화살을 서로에게 마구 쏘아대면서 서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미움의 사이클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영혼에 성령이 흐르게 하며 인간의 더러운 그 독소를 제거해내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굶기도 하죠. 아마 주로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굶기도 하고 또 디톡스 주스를 또 사서 또 타서 마시면서 몸에 더러운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않고 억제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를 죽이는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상처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방법은 나의 인간의 욕구를 죽이며 내 영혼을 디톡스 시키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욕구를 죽이게 하며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놓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소그룹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순모임이 있죠. 공동체 모임들이 있죠. 이와 같은 모임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지기 위해 일할 때 세상은 교회에 주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더 잘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또 그 이후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온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이 중재자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 즉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갖는 특별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즉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는 가장 고상한 기도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 기도의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문제의 짐을 함께 짊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삶이 절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군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요 산책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보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고요 육체적인 노동이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함께 이렇게 기도할 동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제목과 같은 목표를 놓고 갈망하며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기에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17절에서 18절부터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의인이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의 기도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까? 어떻게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가 올게 하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별로 안 궁금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건이 이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의 겸손을 표시하며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이러한 똑같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네. 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신의 100%를 온전히 들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 준비기도, 금식기도, 대표기도, 식사기도, 네,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전력투구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전심으로 하지 않고 간절히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 3분 카레와 같이 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고 무엇인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모습, 3분 돌렸는데 아직 차가운 카레를 만지면서 전자레인지를 탓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닮아 신앙생활마저 적당히 편한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봉사와 전도도 적당히, 이웃사랑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적당히 드려지는 기도에는 큰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희생과 순종과 결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캠퍼스에서 매일 새벽 6시마다 DPM, Daily Prayer Meeting 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3, 4명 정도 매일 새벽 6시에 한 1년간 캠퍼스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대학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캠퍼스의 전도 집회가 기획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캠퍼스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 대학부가 세워지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 계속 마음으로나마 중보하며 기도하였는데 한 2, 3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대학부가 따로 생겨서 대학부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된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었고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허락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 훌륭한 설교자로,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설교할 때는 강단 및 기도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많은 중보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을 비롯해서 또 주일 아침 중보기도, 또 교육부 부서의 학부모 기도 모임까지 참 여러 종류의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아마 마음으로는 기도하시리라고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자녀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에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도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한 이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진리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이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건물에 안락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회가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된 성도들이 기도에 자신을 바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은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전에는 길 잃은 자들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가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듯이 우리도 잃은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는 교회의 참된 부흥과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잔 낙스의 사위였던 잔 웰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루에 7-8시간을 기도하며 이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였을 때 그 타락한 카톨릭 땅에 장로교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제게 죽음을 주옵소서. 위대한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조짐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족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모두가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마음에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게 하여 주셔서 가슴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